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주요 과학기사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속 과학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는 계획을 담은 동영상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소행성에는 일반 금속뿐만이 아니라 히토류 같은 희귀 금속까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사는 소행성 광물 채취 사업에 1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가 가을철 스스가무시병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드기가 많이 살거나 들쥐에 배설물이 있을 수 있는 숲에는 되도록 가지 않고 풀바지에 옷을 벗고 눕거나 잠을 자도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장 조사업체의 조사 결과 반도체 판매 순위 1위에서 5위까지 미국과 한국 그리고 타이완 기업이 차지하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아성이 무너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기상국이 지난달 30일 지린성 창춘시에 번역 인공기상조절센터를 증식으로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중국 동북 삼성과 네이멍 자치구 지역의 기상 재해를 예측하고 필요에 따라 인공 강우와 우박 방지 작업 등을 벌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이 한국 연안까지 오는데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또 한국 해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단위 부피당 0.01 베크럴 정도의 극히 적은 양이라 수질이나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과학 조원우였습니다.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현재 무인 비행기는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이 무인 비행기를 눈여겨보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관련 규정이 없어서 무인기 보급이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인 비행기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사람이 운행하는 비행기에 비해 싸고 조종은 물론 정비하기도 쉽습니다. 또 무인 비행기를 쓰면 조종사를 위험한 상황에 내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인기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아주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난계 구조나 작물 상태 점검, 산불 관리, 농약 살포, 의료품 수송, 석유 탐사, 전력선 점검 등 민간 분야에서 무인기의 쓰임새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최근 무인 비행기를 민간 분야에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미국 안에서 무인기 보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항공산업은 연방항공국이 규제하는데요. 연방항공국은 알래스카주같이 비행기가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민간 무인기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무인기 조종사는 특별 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항공국 FAA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무인기로 실어나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AA는 연구, 개발, 무인기 판촉, 그리고 무인기 조종사 훈련 같은 경우에 민간 회사가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로바이런먼트 같은 회사는 자체 개발한 유명한 무인 비행기 퓨마로 FAA가 허용하는 작업들을 수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판매 담당 관리자인 데이비드 하이델 씨는 자신의 회사가 곧 북극에서 퓨마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 전에 발표한 대로 우린 퓨마를 북극 지역에 띄울 수 있게 해달라고 FAA 측에 요청할 참입니다. 퓨마는 그곳에서 원유 유출 감시, 야생동물 관측, 그리고 해안 감시 같은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별 전시회에선 수많은 무인 비행기와 무인 헬기, 그리고 무인 잠수함까지 선보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리서치사의 기술자 제이슨 리트나우어 씨는 미국에선 주로 정부가 무인 비행기를 쓴다고 설명합니다.
사법당국, 군대, 이민국, 그리고 소방서 등이죠. 실제로 우리 회사는 군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부서에 무인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 감시가 꼭 필요한 경찰 특공대가 무인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FAA가 사생활 침해를 막을 규정을 만들지 않은 탓에 상업용 무인기 보급이 더딥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FAA가 무인기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연구를 마무리할 때까지 상업용 무인기 보급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 제작 회사들은 당분간 군과 사법 당국의 구매에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작물에 해를 주는 곤충과 질병이 기후 변화에 따라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동작물의 각종 병의 충까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검은 별무늬병으로 불리는 흑성병인데 잎에도 검은 반점이 많고 까맣게 말라 죽은 열매도 적지 않습니다.
작물에 생기는 병으로 자라던 작물의 10에서 16%가 죽고 수확 뒤에도 6에서 12%의 작물이 없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는 야생식물과 동물이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 점점 극지방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하는데요. 영국 엑시터 대학 생물학과의 댄 비버 씨는 그렇다면 해충과 병원균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걸로 생각합니다.
That got us thinking, well, is a similar.
그 연구 결과가 맞는다면은 농작물을 공격하는 해충과 병원균도 움직일 겁니다.
이런 추정을 확인하기 위해 비버 씨는 새로운 곤충과 질병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 자료는 농업연구조직 CABI로부터 나왔습니다. 비버 씨는 CABI가 수십 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합니다. 비버 씨와 동료 연구진은 CABI 자료 가운데 박테리아부터 딱정벌레까지 612종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1960년 이래 이들 종이 매년 평균 3km씩 극지방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버 씨는 이런 결론이 사실이라면 지구의 가장 비옥한 지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As new species of pests and diseases evolve.
새로운 해충과 병원균이 진화하고 고위도 지방이 이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면 농업에 미치는 압박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또 다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상품 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외래종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미국 마운트성 요셉대학의 곤충학자 진 크리스키 씨는 기후변화가 이런 외래 유입 생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원래 열대지방에만 있던 생물종이 이제는 미국의 곡창지대에도 진출할 수 있겠죠.
크리스키 씨는 또 지구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종이 고위도의 겨울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퍼듀대학의 곤충학자 크리스티안 크룹케 씨는 상황이 이렇다면 대응책은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시종일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제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고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원리를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먼저 관련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침해는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나왔던 용어인데요.
네, 디지털 침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똑한 손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를 디지털 침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디지털 침해와 관련된 과학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기억력이 감퇴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치매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 맥길대 연구진이 신경과학협회 연례 회의에 제출한 운전자의 길찾기 방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내비게이션, 즉 길 안내기와 치매의 상관관계를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길 안내기에 너무 의존하면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길 안내기를 쓰면 뇌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천형 위선 항법 장치 역할을 하는 해마란 기관이 있는데요. 길 안내기에 너무 의존하면 해마가 점점 퇴화하고 이런 현상이 결국 치매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길 안내기를 쓸 때 해마가 힘을 잃는 이유는 운전 중 연상작용과 관계가 있다는데요. 길 안내기를 쓰면 운전할 때 어디로 갈지 머릿속에 상상의 지도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영국의 연구진도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죠?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진도 운전과 뇌건강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런던 택시 운전사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3% 이상 크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들이 복잡한 골목길을 길 안내기 없이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치매와 관련된 과학 원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이젠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도 꺼림직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낯선 길을 찾아다닐 때 길 안내기가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찾고 다시 돌아올 때나 아니면 익숙한 길에서는 이 길 안내기를 잠시 꺼두는 것이 두뇌 건강에도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